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비핵화에 성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어젯밤 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누구도 북한 비핵화가 몇 시간 혹은 며칠, 몇 주 안에 이루어질 거라는 환상은 갖고 있지 않다면서 성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 주민들을 위한 더 밝은 미래를 원하며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약속을 계속 이행한다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관한 회의적 시각에 대해 나보다 북한에 더 가까이 가본 사람은 없다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단지 추측하고 있을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정제유 추가 공급을 금지해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 등 언론들은 어제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이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북한에 대한 추가 정제유 판매 금지를 요구한 데 대해 제동을 걸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 북한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총 89차례에 걸쳐 해상에서 선박 간 이전 방식으로 정제유를 불법 취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재위가 회원국들의 북한의 제재 위반을 알리고 올해 남은 기간에 북한의 정유 제품 공급을 중단하도록 요구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제재위에 정제유 불법 이전에 관한 모든 개별 사안에 대해 추가 정보를 갖고 있다며 미국의 요구에 보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에 감흥까지 겹치면서 20년 만에 최악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오늘 발표한 2017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에서 지난해 북한의 실질 국내 총생산이 전년보다 3.5%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는 마이너스 6.5%를 기록한 1997년 이후 최저치입니다. 한국은행은 실효성이 약했던 2016년 대북제재에 비해 작년 대북제재는 강도가 셌다면서 여기에다 기상여건도 안 좋아서 북한 경제가 뒷걸음질 쳤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지난해 1인당 국민 총소득은 146만 4천 원, 약 1,285달러 정도로 남한의 23분의 1 수준이라고 한국은행은 밝혔습니다. 워싱턴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드미르 푸틴 대통령의 2차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에게 푸틴 대통령을 가을에 워싱턴으로 초청할 것을 지시했다면서 관련 논의가 이미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헬싱키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현안에 대한 이행을 시작하기 위해 푸틴 대통령을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은 오늘 아나톨리 안토노프 미국 주재 러시아 대사를 인용해 러시아는 미국과 양국 정상 간 새로운 만남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리아 반군이 이스라엘 점령지인 골란고원 국경지대에서 곧 철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 등 언론들은 오늘 쿠네이트라 주정부를 인용해 시리아 정부군과 반군이 정전협상에 합의함에 따라 반군의 철수가 곧 시작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반군들을 운송할 버스가 현지에서 대기 중이며 이들은 대부분 반군 장악지역인 이들리브 서북부 지역으로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함만 드야밧 쿠웨이트라 주지사는 언론에 철수한 반군의 규모는 분명하진 않지만 정부는 버스 45대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철수가 완료되면 즉시 주민들에 대한 전기와 수도 공급을 재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북부 쿤두즈주에서 정부군의 공습으로 민간인 14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주정부 대변인은 무장반군 탈레반과 정부군이 교전을 벌이던 쿤두즈 외곽 지역에서 정부군의 공습으로 어린이와 여성을 포함해 민간인 14명 이상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아프간 정부 관리는 이번 민간인 희생이 아프간군에 의한 것인지 미군의 공습으로 인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탈레반 측은 성명을 내고 미군의 공습으로 민간인 28명이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0일 금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장수국가라고 하면 일본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지난해 일본인의 평균 수명이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고 합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오늘 발표한 내용인데요. 일본 여성의 평균 나이는 87.26세, 남성은 81.09세를 기록하면서 전해인 2016년보다 여성은 0.13세, 남성은 0.11세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국가와 비교하면 여성은 홍콩에 이어서 세계 2위 수준이고요. 남성의 경우 홍콩과 스위스에 이어서 3위로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낮아졌다고 하네요. 최근 이렇게 순위는 낮아졌지만 일본은 여전히 대표적인 장수국으로 앞으로도 이 같은 명성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본은 지난 6년간 계속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당국은 건강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높아졌고 의료 기술 수준이 높아지면서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는데요. 또한 앞으로도 평균 수명이 더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아침을 맞은 이곳 워싱턴은 현재 23도로 쾌적한 아침 날씨 보이는데요. 북한의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에서 24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에서 36도까지 오르면서 올여름 최고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밭바다는 0.5m로 일겠고 서해 북밭바다 역시 0.5m로 잔잔하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22도에서 33도, 신의주는 23도에서 29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22도에서 34도, 함흥은 22도에서 35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21도에서 29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시죠. 닐 세다카가 부릅니다. 당신은 나의 모든 것, 제발 떠나지 마세요 라고 노래하는 You Mean Everything to Me 들어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 가을에 워싱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2차 정상회담을 추진합니다. 한국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징역이 8년 늘어서 32년이 된 소식, 그리고 유럽연합이 캄보디아의 무관세 혜택 철폐를 압박하고 있는 이야기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러 정상이 조만간 워싱턴에서 만나도록 추진 중이라고요.
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올가을 워싱턴으로 초청하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에게 지시했습니다. 이미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어제 트위터에 적었는데요. 지난 월요일 16일 핀란드 헬싱키에서 회담한 지 얼마 안 돼서 2차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럼 러시아 쪽에서도 이런 계획을 하긴 했습니까?
예, 미국 측의 이 같은 제안에 열린 자세고 논의를 할 준비가 돼 있다. 아나톨리 안토노프 미국 주재 러시아 대사가 오늘 인테리팍스 통신에 밝혔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푸틴 대통령 초청 방침에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정작 미국에서는 2차 회담에 부정적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긴급 성명을 냈는데요. 헬싱키에서 2시간 동안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우리가 알 때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과 1대1 접촉을 해선 안 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미국에서건 러시아에서건 혹은 세계 어느 곳에서라도 후속 회담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소속당인 공화당에서는요?
공화당에서도 부정적이긴 마찬가지입니다. 미치 맥코닐 상원 원내대표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위한 의회의 초청장을 제정하지 않겠다고 밝혔고요.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도 후속 회담을 추진하기 전에 지난 헬싱키 회담에서 두 정상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먼저 알아야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존 코닌 상원의원도 아마 1년이나 2년쯤 뒤에나 2차 회담이 가능하지 않겠냐는 요지로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네, 자, 지난 헬싱키 회담에 비판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후속 회담은 무리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헬싱키 회담에서는 두 가지 이유로 비난과 혹평이 몰렸는데요. 이 확대 회담 전에 두 정상이 배석자 없이 두 시간 동안 만났을 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쟁점 사안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편을 들었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나중에 해명을 했죠.
네, 2016년 미국 대선 개입 문제가 지금 양국 갈등의 주요 원인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회견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고 나도 러시아가 그럴 이유를 보지 못했다고 말해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러시아 당국의 대선 개입을 확인한 미국 정보기관들의 조사 결과를 부정했기 때문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나중에 이 발언이 말실수였고 미국 정보기관들을 자신은 강하게 신뢰한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양대 핵강국인 미국과 러시아가 관계를 개선하기로 한 이번 회담 성과를 언론이 매우 부정확하게 다루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네, 자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발언은 해명을 했는데 두 시간 동안 두 정상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가 남은 문제죠.
그렇습니다. 이 두 정상의 단독 회담 후에 이 대화 내용에 대한 간략한 쪽지를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과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그리고 마이크 폼페어 국무장관이 전달받은 것으로 보도됐는데요. 그런데 이 쪽지에도 구체적인 발언 내용은 안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정보 업무를 총괄하는 국가정보국의 댄 단코츠 국장조차 이 두 정상이 헬싱키에서 둘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알지 못한다고 어제 안보 포럼에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독회담에 들어갔던 이 통역자를 청문회에 불러야 한다는 요구가 민주당을 중심으로 나오는 중입니다.
네, 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에 워싱턴에 온 적 있지 않습니까?
예, 지난 2005년 백악관에서 조지 W. 부시 당시 대통령과 회담했는데요. 그때는 2014년 우크라이나를 강제 병합하기 훨씬 전이고 시리아 내전에서의 대치나 미국 대선 게임 같은 현안이 없었던 때라서 미국과 러시아 관계가 지금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네, 자 미러 최대 현안인 대선 개입 사건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예,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범죄 혐의자 맞교환을 헬싱키 회담에서 제안했지만 미국은 공식 거부했습니다. 얼마 전에 미 법무부가 러시아 군 정보기관 소속 12명을 공식 기소했는데요. 이들을 미국에 보내서 조사받게 할 테니 러시아로부터 사기 혐의를 받는 마이클 맥폴 전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를 비롯한 두 명을 러시아가 직접 조사하게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이 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제안에 열린 자세를 보였는데요. 백악관은 나중에 입장을 바꿔서 진정성 있는 제안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성명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지구촌 언에 듣고 계십니다. 박근혜 전 한국 대통령의 징역형이 늘었다고요?
네, 이 재임 당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의 징역 6년, 또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공천 불법 개입의 징역 2년, 총 8년을 한국 법원이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선고했습니다. 이 박 전 대통령은 이미 지난 4월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24년형과 벌금 또 추징금 등을 선고받았는데요. 이 두 건 모두 이대로 확정되면 총합 32년형을 살게 됐습니다.
예, 자 특수활동비 수수와 공천 개입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보죠.
예, 박근혜 전 한국 대통령은 재임 중에 역대 국정원장들로부터 특수활동비 36억 5천만 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았는데요. 이 법원은 무엇보다 엄정해야 할 국가예산의 집행의 근간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흔들었다면서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이 정보활동이나 사건 수사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한국에서 특수활동비라고 하는데요. 이 국정원 같은 정보기관에 많이 배정되고 또 국회에도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이 영수증이나 증빙자료 없이 쓸 수 있는 돈일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자 그러면 공천 개입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 지난 2015년부터 이듬해까지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과 가까운 정치인들, 이른바 친박들이 새누리당 후보가 될 수 있도록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였는데요. 법원은 대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당의 자율성을 무력화하는 행위라면서 역시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고심으로 이 국정농단 사건과 특활비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두 재판의 1심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네, 자, 앞으로 형이 줄어들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예, 가능성은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 전 대통령 측이 스스로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이 유죄로 판결받았던 게 무죄로 바뀌긴 어려울 것으로 한국 언론은 내다봅니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국정농단 사건 1심 공판 절차 도중에 이 구속 연장에 항의하면서 건강이 안 좋다, 또 구치소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재판을 전면 거부했는데요. 이번 특수활동비 사건 재판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뭐 중형이 확정될 게 불가피해졌군요.
그렇습니다. 이 한국 언론은 박 전 대통령의 나이가 지금 66살이라서 32년형을 다 살면 100살 가까운 98세가 돼서야 출소한다고 설명하는 중인데요. 이 국정농단 사건에서 선고받은 벌금 180억 원, 미국 돈으로 약 1,600만 달러를 내지 못하면 3년 동안 노역장에 또 유치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형기는 35년이 될 것으로 보도한 매체도 있습니다.
네, 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배려는 없을까요?
이 전직 대통령들이 특별 사면을 받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내란과 거액 비자금 조성 등으로 1995년 구속돼서 같은 해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는데요. 1997년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사면에서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같은 선례를 따를 수 있을지는 아직 확실치가 않습니다. 이 한국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이 확정되기 전에 이 특별 사면을 논의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분위기입니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유럽연합이 캄보디아에 대한 무관세 혜택 중단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군요.
네, 현재 유럽연합은 캄보디아 같은 개발도상국들에 대해서 EBA 무역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EBA란 Everything But Arms의 약자로 무기는 빼고 모든 상품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해주는 무역 혜택인데요. 하지만 유럽연합은 현재 캄보디아에 대한 이 EBA 혜택을 중단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네, 유럽연합이 왜 캄보디아에 대한 무관세 혜택 중단을 고려하고 있는 겁니까?
현재 캄보디아에서는 훈센 총리가 33년째 집권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인권 문제와 노동자들의 권익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캄보디아는 이달 29일에 총선을 치르는데요. 훈센 총리가 여기서 승리하면 무려 38년 동안 집권하게 됩니다. 훈센 총리는 지난해 제1야당 대표를 구속하고 당을 해체시키기까지 했는데요. 이 국내외에서 캄보디아의 민주주의가 퇴보하고 이 독재의 길을 걷고 있다는 비판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네. 자, 유럽연합의 조사단이 최근 캄보디아를 방문했다고 하죠.
네. 지난 7월 5일부터 11일까지 일주일 동안 유럽연합 실사단이 캄보디아를 방문해서 인권과 노동자들의 권익 실태 등을 조사했는데요. 이 EBA 혜택을 받기 위한 일정 조건들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이 조지 에드겉 캄보디아 주재 유럽연합 대사는 이번 주 실사단의 조사는 모두 마무리됐고 조사 결과는 현재 유럽연합 정책 결정과 권자들에게 보고하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캄보디아 무관세 혜택 중지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네. 자, 유럽연합이 캄보디아 교역에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캄보디아의 최대 시장이 유럽연합입니다. 현재 캄보디아 수출의 거의 절반을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만약 유럽연합이 무관세 혜택을 중단하면 캄보디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연합의 무관세 혜택 중단 위협 때문에 캄보디아 정부가 이 독재적인 태도를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뭡니까?
최근 캄보디아가 중국 쪽으로 방향을 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최근 몇 년 동안 캄보디아에 대한 투자와 양허성 차관, 또 지원 등을 통해서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캄보디아에 대한 유럽연합을 비롯한 서방 측의 영향력이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예, 캄보디아 주재 중국 대사도 한마디 했다고요?
네, 지웅보 캄보디아 주재 중국 대사는 최근 캄보디아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중국의 대외무역 정책인 일대일로에 대해서 강연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유럽연합은 무역과 정치를 연계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지웅 대사는 그러면서 유럽연합이 어떻게 하든 중국은 캄보디아와 모든 면에서 특히 경제와 교역에서 협력을 공고하게 다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런 움직임에 대한 미국은 어떤 입장인가요?
예, 미국 정부는 지난해 캄보디아의 민주주의를 해치는 캄보디아인들에 대한 비자 제한 조치를 내리는 등 국제사회의 비판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 정부는 유럽연합과 미국 등 국제사회가 불공정하고 왜곡된 시각으로 자국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내정 간섭을 벌이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댄 코츠 국가정보국 국장은 미국을 겨냥한 러시아의 위협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보기관을 지지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이 연방 상원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기준금리 인상 방침을 밝힌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에게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를 세 구역으로 분할하자는 주민 발의안을 주민투표에 올리는 것을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거부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앞서 지구촌 오늘 시간에도 잠시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주 내내 미국 언론들 역시 다루는 머릿기사는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과 관련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댄 코츠 국가정보국 DNI 국장이 러시아의 위협을 다시 또 강조했군요.
그렇습니다. 코츠 국장이 어제 콜로라도주 아스펜에서 열린 국가안보 토론회에 나왔습니다. 코츠 국장은 이날 행사에서 국가안보 관련 현안에 대한 자기 생각을 밝혔는데요. 러시아가 지난 미국 대선에 개입했고 앞으로도 미국의 위협이라는 기존 견해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네, 자, 코츠 국장이 이날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둘러싼 논란을 의식한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6일 핀란드 헬싱키에서 브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난 뒤에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여기서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을 부인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번복하기는 했는데요. 미국 정보기관들이 러시아가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고 평가한 것을 부인하는 듯한 발언이었는데 코츠 국장이 이 논란에 다시 명확하게 선을 그은 겁니다.
네, 자 코츠 국장이 언급한 러시아의 위협 가운데 하나가 선거 관련 전산망에 대한 해킹을 들 수가 있는데 이미 이런 작업이 시작됐다는 소식도 나왔죠.
네, 미국 소프트웨어 회사죠. 마이크로소프트사 쪽에서 나온 소식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가짜 계정을 이용해서 오는 12월에 치러지는 중간선거에 나갈 정치인의 전산망을 해킹하려는 시도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회사는 누가 해킹을 시도했고 또 누가 공격 대상이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편 코츠 국장이 이와 관련해서 어제 토론회에서 정치인들은 그들이 가진 위치 때문에 좋은 공격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ut it's undeniable that the Russians are taking the lead on this. Basically, they are the ones that are trying to.
네, 코츠 국장도 해킹 주체가 누군지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러시아가 이런 공격을 선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러시아는 미국의 기본적 가치를 훼손하고 동맹국들과 미국을 분열시키려고 노력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하면서 러시아가 올해 중간선거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I think we have to be relentless in terms of calling out the Russians for what they've done. We have to be vigilant in terms of putting steps in place.
러시아가 지금까지 한 일을 끊임없이 환기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의 헬싱키 발언으로 미국 정보기관 수장들이 사임할지도 모른다는 말도 있던데요. 자, 이 문제도 이날 토론회에서 언급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 말이 나오기는 했는데 코츠 국장은 대통령에게 정확한 정보와 정보 평가를 제공하는 자신의 임무를 계속 수행하겠다는 대답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사임할 뜻이 없다는 말입니다.
예. 자, 그리고 로드 로젠스타인 연방 법무부 부장관도 이날 행사에 나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로젠스타인 부장관은 어떤 말을 했습니까?
네, 최근에 뮬러 특검이 미국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러시아군인 12명을 기소했는데요. 이 조처를 옹호했습니다. 로젠스타인 부장관은 그러면서 외국 정부가 미국 정치를 위협하려는 징후를 포착하면 이걸 바로 대중들한테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로젠스타인 부장관은 특검 조사를 관리하는 직책이 있는 사람이죠.
맞습니다. 이 로젠스타인 부장관은 이 러시아인들을 겨냥한 이 특검 기소가 앞으로 훌륭한 예방책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연방 법무부가 외국 정부의 미국 중간선거 개입을 막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연방 상원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논란이 된 발언을 겨냥한 결의안이 나왔다고 하던데 어떻게 됐습니까?
네, 미국 정보 기관들을 지지하는 결의안 두 건이 나왔는데 모두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는 초당적으로 발의됐고요. 나머지 하나가 민주당 쪽에서 나온 결의안이었습니다. 공화당 상원 중진위원이죠. 이 존 커닝 의원이 결의안에 반대했는데 커닝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논란이 된 발언을 번복했기 때문에 이런 결의안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결의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갔습니까?
네, 초당적으로 나온 결의안은요, 러시아가 지난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는 정보기관들의 평가와 이 특검이 최근에 대선 개입 혐의로 러시아군이 12명을 기소한 걸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헬싱키 회동을 연방의회가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대러시아 제재를 완전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연방 하원에서도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단독 면담에 배석했던 이 통역사의 증언을 요구하는 모션, 동의안을 냈는데 이 동의안도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네, 지금 이 단독 면담에서 어떤 말이 오고 갔는지도 논란거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자리에서 통역했던 이 국무부 통역사의 증언이 필요하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코츠 국장은 어제 토론회에서 자신도 두 정상의 단독 면담에서 어떤 말이 오갔는지는 모른다고 전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에 불만을 나타냈다는 소식이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 미국 경제전문방송인 CNBC와 회견했는데 이 자리에서 연준의 금리 인상에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왜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까?
네, 미국 경제가 지금 순항 중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연준이 올리는 것이 싫다는 겁니다.
예, 보통 경기가 좋은 때는 이 금리를 올리는 게 상식이잖아요.
네, 경기가 아주 좋아지면 보통 물가가 크게 오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각 나라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려서 과열된 경기를 진정시키는 게 상식입니다.
예,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이 올해도 또 기준금리를 계속 올렸고요.
네, 지난 3월과 6월에 올려서 모두 두 번 올렸죠. 금융위기에 이후에 연준이 지금까지 모두 7번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네, 또 연준이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또 올릴 예정으로 알려졌고요.
그렇습니다. 경제 상황이 좋아서요. 최소한 한 번 그리고 많으면 두 번 더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연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경우가 많지 않죠.
그렇습니다. 뭐 사실 과거에는 종종 있었던 일이었는데요. 근데 지난 1990년대 빌 클린턴 대통령 이후부터는 이 대통령이 연준 정책에 입을 다무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
연준 의장 뭐 아시다시피 대통령이 지명하긴 하지만 연준 의장이나 연준은 독립적으로 일을 하게 돼 있는데요. 몇몇 경제 전문가와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 발언이 연준 독립성을 위협하는 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파월 연준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을 반영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뭐 짐작하시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예.
파월 의장이 지난주에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연준은 정치권의 우려로부터 독립해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 정책을 집행하는 오랜 전통이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에서 최근에 눈길을 끄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지역 분할안 투표와 관련된 판결이었죠.
네, 지난 6월에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캘리포니아를 3개 지역으로 나누는 방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주민 발의안을 오는 11월에 있을 중간선거에서 투표에 붙이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주 대법원이 이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이 법원이 이 주민 발의안을 충분하게 검토할 시간이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네, 자, 캘리포니아를 어떤 식으로 분할하자는 겁니까?
이게 주민 발의한 구호인데요. 현재 이 캘리포니아주를 캘리포니아, 북캘리포니아 그리고 남캘리포니아로 쪼개자는 겁니다. 먼저 캘리포니아는 이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를 중심으로 센타바버라 등 모두 6개 카운티가 포함됩니다. 다음 이 북캘리포니아 말 그대로 이 기존 캘리포니아 북부를 중심으로 40개 카운티가 들어가는데 샌프란시스코시하고 산호세가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남캘리포니아는 12개 카운티로 구성되는데 샌디에이고와 프레지노 지역이 들어갑니다.
네, 이런 생각을 누가 내놓은 걸까요?
네, 이 주민 발의안은 이 벤처 투자자죠. 팀 드레이퍼 씨가 주도하고 있는데요. 이 벤처 투자자라고 그러면 위험을 무릅쓰고 이 첨단 기술이나 아이디어에 투자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 자, 그런데 이 거대한 캘리포니아를 나누자는 그 이유가 뭡니까?
네, 드레이퍼 씨 측 주장을 보면요. 캘리포니아가 너무 커서 한 지역 정부가 효율적으로 모두 관리하기가 힘들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네.
이 주민 발의한 구호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이 캘리포니아를 분할하면 세금을 낮출 수 있고 보건, 치안, 교육 그리고 사회 기반 시설이 더 좋아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전에도 캘리포니아를 분할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팀 드레이퍼 씨가 지난 2014년에도 비슷한 주민 발의안을 추진했었는데 당시에 이 확보한 주민 서명 가운데 약 40%가 문제가 있다는 주정부 결정이 나와서 결국 투표에 올라가지도 못했습니다. 미국 USA Today 신문은 이 미국이 건국된 이래 지금까지 200번 이상이나 캘리포니아를 분할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하지만 캘리포니아를 분할하는데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이 보수 성향 민간단체가 이 주민 발의와 구호를 투표에 붙인다는 이 주정부 결정에 항의해서 소송을 냈었는데요. 이 단체는 발의안이 너무 성급하고 빈약한 계획에 기반하고 있어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만일 이 주민 발의안이 통과되면 실제로 캘리포니아 주가 분할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주의회를 비롯해서 연방의회 승인까지 받아야 하는데요. 뭐 이곳에서 캘리포니아 분할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예.
참고로 최근에는 캘리포니아를 아예 미국 연방에서 독립시키자는 주장도 나온 바 있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데비 깁슨이 부릅니다. 나는 당신의 눈 속에 빠져 헤매고 있다며 사랑의 마음을 표현한 Lost in Your Eyes 들어보시죠. Washington입니다.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근 핀란드 헬싱키에서 만났습니다. 두 정상은 이 회동에서 꼬일 대로 꼬인 두 나라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과 러시아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냉전 시기 미국과 러시아 관계.
미국과 러시아의 전신인 소련은 냉전 시기 패권을 놓고 경쟁했습니다. 이 기간 양국 간 갈등이 최고에 달한 건 지난 1962년에 발생한 쿠바 미사일 위기였습니다.
This government, as promised, has maintained the closest surveillance of the Soviet military buildup on the island of Cuba.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이 1962년 10월 22일 방송 연설에서 언급한 것처럼 소련이 미국 코앞인 쿠바에 핵미사일 배치를 강행하면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위험이 닥쳤습니다. 하지만 전쟁 발발 직전 극적으로 타협이 이뤄져 두 나라는 전쟁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Mr. Gorbachev, tear down this wall.
시간이 흘러 1987년 6월 12일 당시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은 유명한 베를린 연설에서 소련을 향해 냉전을 끝내자고 촉구했습니다. 이후 1990년대 초 소련이 공중분해되면서 러시아가 독립했고 드디어 냉전이 끝났습니다. 소련이 해체된 뒤에 등장한 러시아는 보리스 옐친 초대 대통령에 이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시대를 맞았고 2000년대 들어 미국과 밀월과 대립을 반복했습니다.
문제의 근원,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과 우크라이나 내전.
견제와 밀월을 오가던 두 나라 관계는 지난 2014년 들어 결정적으로 틀어집니다. 바로 러시아가 당시 우크라이나 영토였던 크림반도를 강제로 병합했기 때문입니다.
The future of Ukraine must be decided by the people of Ukraine. That means Ukraine's sovereignty and territorial integrity must be respected.
2014년 당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크림반도를 병합한 러시아를 제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유럽연합 EU와 함께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관련 러시아 기관과 개인을 겨냥해 제재를 단행했고 이 제재는 아직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연방의회도 미국 행정부와는 별도로 지난 2017년 러시아 경제제재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법은 석유와 가스 등 러시아 에너지 기업이 미국과 유럽에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했고 거래와 협력을 중단하는 내용도 들어갔습니다.
미러 관계의 또 다른 변수, 시리아 내전.
그런가 하면 2011년부터 시작된 참혹한 시리아 내전도 두 나라 관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러시아는 시리아 내전 발발 이후 지금까지 줄곧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을 지지함으로써 반군을 지원하는 미국과 대립했습니다. 러시아는 특히 2015년부터는 직접 병력을 시리아에 보내 반군 토벌 작전을 지원했고 국제연합군을 이끌고 시리아 내 수니파 이슬람 무장 조직 IS 토벌 작전을 벌이던 미국은 이에 크게 반발했습니다. 현재 두 나라는 시리아 내전 해결 방안을 두고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갈등에 기름을 부은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이에 미국 대선은 시리아 내전과 우크라이나 문제로 수렁에 빠진 미러 관계에 치명타를 줬습니다.
The indictment charges 13 Russian nationals and 3 Russian companies for committing federal crimes while seeking to interfere in the United States political system.
미국 연방 법무부의 로드 로젠스타인 부장관은 2018년 2월 6일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하는 로버튼 뮬러 특검이 미국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러시아인 13명과 러시아 회사 3곳을 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소된 개인과 기관은 미국 대선 기간 전후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를 통해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유리한 글이나 미국 내 여론 분열을 조장하는 주장을 퍼뜨린 혐의를 받았습니다. 국가안보국, 국가정보국, 그리고 연방수사국 정보기관들은 러시아가 지난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고 이미 결론 내린 바 있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2016년 12월 바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은 미국 주재 러시아 외교관 35명을 추방했고 이에 러시아도 미국 외교관들을 맞추마가는 등 두 나라 관계는 악화일로에 들어섰습니다. 한편 2018년 7월 16일 추가로 제기된 특검 기소 내용에 따르면 러시아는 지난 대선 기간 민주당 기관과 개인 전산망 그리고 선거 관련 기관 전산망도 해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을 두고 미국 언론과 정치권은 대부분 러시아가 미국 민주주의를 공격했다며 러시아의 강경책을 쓸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미러 관계의 또 다른 뇌관, 러시아 스캔들 수사.
뮬러 특검이 진행하고 있는 러시아 스캔들 수사 결과도 두 나라 관계의 중요한 변수입니다. 특검이 현재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문제뿐만 아니라 대선 전후 트럼프 진영 참모들과 러시아 측 인사들의 내통 의혹도 조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Well, I respect the move, but the entire thing has been a witch hunt, and there is no collusion between certainly myself and my campaign.
지난 2017년 5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특검 수사를 마녀사냥이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검이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한결같이 러시아와 내통했거나 관련 수사를 방해하려 한 사실이 없었다면서 특검 수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해왔습니다. 현재까지 러시아와 직접 내통한 혐의로 특검이 기소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나올 특검 조사 결과에 따라 미국과 러시아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변수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러시아 정책을 둘러싼 미국 내 논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 16일 핀란드 헬싱키에서 푸틴 대통령을 만나 회담했습니다. 이 회담에서 두 정상은 관계 개선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문제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크게 논란이 됐습니다.
I have great confidence in my intelligence people, but I will tell you that President Putin was extremely strong and powerful.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의 회동이 끝나고 기자회견에서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고 평가한 미국 정보기관들을 신뢰하지만 푸틴 대통령이 그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다면서 푸틴 대통령을 옹호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이를 두고 미국 언론과 정치권이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고 논란이 커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말이 와전됐다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대러시아 정책을 둘러싼 미국 안에서 진행되는 이 같은 논란이 향후 미국과 러시아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최근 뉴스에서 화제가 됐던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인공은 킬리앙 음바페 프랑스 축구 국가대표 선수입니다. 2018 러시아 월드컵 축구대회에서 프랑스가 우승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많은 선수가 주목받았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끈 선수는 바로 이번 대회 신인상을 거머쥔 프랑스의 킬리안 음바페입니다. 이번에 프랑스가 20년 만에 월드컵 정상에 오르는데 큰 공을 세운 선수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음바페입니다. 프랑스 축구대표팀 공격수로 활약한 음바페는 빼어난 기량을 선보이며 팀의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음바페 선수는 이번 대회에서 모두 4골을 넣는데 놀라운 것은 그가 이제 19살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지난 1958년 축구 황제 펠레 이후 미성년자가 월드컵 결승전에서 득점한 것은 음바페가 처음입니다. 지난 1998년에 출생한 음바페는 프랑스 파리 인근 몽디 출신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프리카 카메룬 출신이며 어머니는 북아프리카 알제리계입니다. 6살 때부터 지역 축구팀에서 뛴 음바페는 10대 초반부터 재능을 인정받으며 유럽 내 유명 축구단의 주목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이후 프랑스 프로 축구 리그에 진출한 음바페는 1부 리그 AS 모나코에서 주전으로 뛰며 2016-17 시즌 26골을 넣었습니다. 이후 2017-18 시즌에는 명문 구단 파리 생제르맹에 영입됐습니다. 음바페는 프랑스 프로 축구 리그와 월드컵에서 10대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인 완성도 높은 기량을 선보였습니다. 이제 19살에 불과한 음바페의 활약으로 프랑스 축구가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과 러시아 관계, 그리고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신인상을 받은 프랑스의 킬리안 음바페 선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i everyone, I'm Nayoung and welcome to Speak Easy, where you can learn to speak easy English. 안녕하세요, 신나영입니다.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아, 저 사람 왜 저러지? 누군가가 눈치 없이 행동할 때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Can't take a hint. Can't take a hint. Can't take a hint. Can't take a hint. Take a hint. 눈치를 채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can't take a hint는 눈치를 못 채다, 즉 눈치 없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He won't stop calling me. Why can't he take a hint? 그 남자가 나한테 전화를 멈추질 않네? 왜 눈치를 못 채지? Wow, he really can't take a hint. 그 남자 정말 눈치가 없네? I'm really bad with social settings. I can't take a hint. 나는 사회생활을 잘 못해. 눈치가 없어서. Can't take a hint. Can't take a hint. Can't take a hint. Can't take a hint. 오늘은 can't take a hint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Hey everyone, I'm Nayoung. Thanks for tuning in.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이글스의 노래입니다. 당신이 사랑했던 최고의 때를 추억한다는 The Best of My Love 전해드리며 전희만 인사드리죠.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very night I'm lying in bed holding you close in my dreams thinking about all the things that we said and coming apart at the seams we tried to talk Cheap talk and wine left us so little to give. That same old crap was like a cold dark cloud that we could never rise above. But here in my heart, I give you the best of my love. Sleeping, but every morning I wake up and 매일 새벽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으로도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69년 7월 20일 오늘.
Columbia, this is Houston, AOS, over.
인간이 역사상 처음으로 달 착륙에 성공합니다. 미국의 우주비행사인 닐 암스트롱, 에드윈 올드린, 마이클 콜린스가 탑승한 아폴로 11호가 달의 고유해 바다에 무사히 착륙한 것입니다. 달 탐사는 10년 전인 1959년 소련이 발사한 루나 1호가 달 궤도 진입에 성공하면서 본격적으로 진행되오다가 1969년 오늘 미국의 비행사가 달에 발을 디디는 데 성공함으로써 최고조에 달하게 됩니다. 닐 암스트롱은 이날 달 표면에 발을 내디디며 이 한 걸음은 작지만 인류에게 위대한 비약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암스트롱은 행성 지구에서 온 인간, 여기 달에 걸음을 남긴다고 쓴 명판을 세웠습니다. 이들은 달 표면에 2시간 반 동안 머물면서 과학 관측 장치를 설치하고 암석을 채집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흘 뒤 아폴로 11호는 우주인 3명을 싣고 지구로 무사히 귀환합니다. 1973년 7월 20일 오늘 미국 영화배우 브루스 리 이소룡이 33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Bruce Lee's death hits Hong Kong like a tornado. 그의 사인을 둘러싸고 약물 남용, 심장병, 암살 등 갖가지 의혹이 난무했지만 정확한 사인은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1940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난 이소룡은 홍콩에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6살 때부터 아역배우로 활동해온 이소룡은 1971년 영화 당산대형으로 큰 인기를 끌게 됩니다. 또한 이소룡은 실전무술인 절권도를 창시하고 정무문, 맹룡과강, 용쟁호투 등의 영화를 통해 중국인의 강한 이미지를 서양인들에게 심어줬습니다. 무술인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소룡. 그는 단순히 무술 영화에 출연한 액션 배우가 아니라 실제로 실전무도를 몸에 익힌 무술인이자 자신이 창시한 절권도라는 무술을 세계에 보급시킨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비오의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